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지 하소서. 다윗이 갈에게 이르되, 내가 권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메라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미우치사 백성을 메라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귀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깊이 내 속에 삼아두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 자체는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로 작년에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고 그냥 방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다, 그래서 죄지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구를 조사한 그 다윗의 의도, 그 생각이 어떤 것이었더냐, 그걸 우리가 파헤쳐서 다윗의 범죄가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었느냐 하면, 인구를 조사한다 하는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을 때 이 인구를 조사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다스린 나라가 어느 정도냐, 그걸 헤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여긴다면 자연히 군사의 수에 관심이 가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군사의 수가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한, 강력한 그런 국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굳이 군사의 수를 확인할 그런 필요는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이다 하는 그 사실도 잊어버린 채 단지 많은 수의 군사를 거느림으로써 내 나라가 강하다, 그런 의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인구 계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하는 걸 보면은 좀 생소한 그런 그 방식으로 그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네가 골라라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세에게 임하여서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네가 어떤 징계를 받을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제시해 놓고 그 셋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라. 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게 좀 생소한 좀 이상한 그런 그 방식이란 말입니다.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물을 필요 없이 그냥 징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뭐 세 가지를 내놓고 그 셋 중에서 네가 골라서 벌 받아라 이렇게 그 나올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징계 세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그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 도망다니며 고생하는 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오목이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그 징계 그 내용을 말씀해 놓고 이 하나를 골라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잘못을 저지른 학생한테 너 한 달간 화장실 청소할래, 일주일 교실 청소할래, 지금 열 대 맞을래, 골라라.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은 뭘 고르겠습니까? 어떤 징계를 그 받겠습니까? 이 사실 그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아니한 그런 징계예요. 뭐 조금이라도 가볍다고 여긴 징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세 개도 아주 만만치 아니한 그러한 그 징계란 말입니다. 7년간 기근으로 고생하는 것이나 또 다윗이 그 대위가 쫓기면서 석 달을 고생하는 것 그것이나 또 3일 동안 오목이 있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운 징계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 어떤 기간으로 치자면은 오는 제일 짧죠. 3일이면 끝나니까 제일 짧은데 대신 강도는 그만큼 더 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목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그 세 개다 비유할 때 결코 어느 것 하나 가엽다고 할 수 없는 야, 그런 징계를 세 개를 제시하고 나서 하나를 골라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징계를 받을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뭐 셋 중 하나를 네 마음에 드는 걸 골라라 하는 하나님 배려에게 있는가. 야, 그렇다면 그건 다윗은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돌로 맞는 것이 생엉둥이로 맞는 것이나 아픈 건 매한가지거든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도 징계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매한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뭘 골랐을까요? 14절에 오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 답을 다윗이 하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역시 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내가 공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뭘 골라야 할까. 근데 다윗은 어느 것도 자기가 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답도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뒤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노아의 손님은 다윗의 진지한 손이죠. 다윗의 진지한 손인데 다윗은 자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냥 벌을 주는 손이 아니라 매를 때리는 손이 아니라 궁일의 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호와는 궁일의 크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다윗은 징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벌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일의 손길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의 손길이란 얘기죠. 다윗이 뒤에 말한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단순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통받는 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앞서 말한 다윗은 자기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궁휼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어떤 징계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징계에 내가 하나님의 궁휼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궁휼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징계를 선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는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순히 고통만 있는 그런 징계로 끝내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휼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이게 다윗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징계에서 뭘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징계를 벌받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징계 그러면은 나에게 벌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고통과 손해가 주어진다. 항상 그런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가 싫은 거예요. 고통이다. 손해보는 것이다.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벌받는 것. 이 얘기이기 때문에 징계가 좋아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다윗처럼 어떤 징계를 받으려 이렇게 한 이런 물음을 듣게 한다면 분명 어떤 징계가 좀 가볍고 덜 아플까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떤 징계를 받아야 내가 좀 덜 아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나에게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손해를 덜 보는 덜 고통스러운 그런 징계를 고르려고 할 것이라 그 말이죠. 어쩌면 그보다 먼저 하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거니까 징계만큼은 좀 안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사죄한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죄하는 것도 아니고 세종의 하늘을 골라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앞에 말한 대로 다윗이 징계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를 단순한 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궁일의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하나님의 궁일로 이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어떤 징계인지 간에 그 징계로 인해서 궁일의 크신 여호와의 사내가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만 있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그런 징계를 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 죄 지었으니까 벌받아라. 어떤 좀 해봐라. 이런 식의 징계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징계는 하지를 않아요. 좀 맛 좀 봐라. 너 죄 지었지. 혼돈 나봐라. 이런 식의 징계를 하나님께는 없단 말입니다. 징계는 다윗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궁휼에 빠지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궁휼을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징계를 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궁휼에 너희를 빠뜨리겠다. 내 궁휼에 너희를 붙잡아놓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자꾸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것만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 담겨 있는 어떤 사랑과 분유는 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빠져들지를 못하는 그러한 고통으로만 끝나버릴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징계에 담겨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고 궁휼이다 하는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겪게 된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 벌이라고, 벌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자꾸 내가 벌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흥미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내가 벌받는 것이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종교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종교의 시각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몽땅 날 힘이 되는 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종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이롭고 좋은 일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종교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은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닥칠 때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궁휼의 손에 내가 빠져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징계를 대하는 신도의 바른 자세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받은 징계가 과연 다윗을 하나님 궁휼을 이끌어 갔느냐. 15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전하신 때까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번째 말씀한 언약의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다윗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 다윗은 궁휼이 크신 하나님 손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다윗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더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제거하신 때까지 3일이죠. 3일 동안 언약을 내리셨는데 죽은 백성이 7만 명이라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면 30일이면 70만 명도 가능하겠죠. 300일이면 700만 명이 죽는 것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약 하나로 이스라엘을 아예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 그걸 언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으로 징계하신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범죄는 인구를 계수한 것이라겠습니다. 많은 수의 군사를 힘으로 여기는 다윗의 그 사고방식, 그게 잘못된 것이라겠습니다. 다윗이 몰랐던 게 뭐냐면 수의 많고 적음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 그걸 다윗이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 자기가 힘으로 여기는 그 많은 수의 군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순식간에 흩어져버리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다윗이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조상은 뭡니까? 3일 동안 언약으로 인했죠. 그 짧은 3일 동안 언약 때문에 7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백성이 죽어버린 것. 그걸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의 백성이 그 수의 많고 적음이 누구에게 달린 것인지를 새롭게 보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3일의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의 많고 적음은 자기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었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셔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를 고백하는데 과연 언약의 그 진리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그 자기의 범죄가 뭐겠습니까? 7만이라는 백성 죽어나가는 것, 이걸 보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자기의 악, 그게 뭐겠냐는 얘기죠. 천부의 곡식을 가서 쌓아도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난 곡식이 이만큼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이 홍수로 인해서 곡식을 하루아침에 순식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걸 자기 악을 깨닫는다면 그게 어떤 악이겠습니까? 말한 대로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없게 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수중에는 지킬 수가 있다고 한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질 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악을 수시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수시로 우리한테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간다 말하면서 수시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없게 한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내 힘이 있는 건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이것을 굳게 지키면 얼마나 내가 지켜 내 소유로 붙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따마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수시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아셔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돈이 있을 때는 먹고 살고 있으니 자연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돈을 유지하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수중에 있는 걸 의지하고 그걸 힘으로 여기는 것이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버리죠. 때문에 징계가 있어도 그 징계를 통해서 나의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토해놓는 그런 어리석음만 자꾸 내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은 있기도 하시는 분이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이 뭐냐? 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잊은 만큼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걸 헤아리면서 야 얼마가 있고 헤아리면서 그것을 힘을 삼고 마음에 든든해야 하는 항상 그러한 범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하고 하신다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내 수중에 있는 것으로 교만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있다가도 없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죠. 3장에 오면은 천하의 범사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교속에서 어떤 때를 얘기하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다. 근데 사람은 죽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우는 것도 원하지 않냐고 슬퍼하는 것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막무가내 주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밀쳐낼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딪힐 시간에 나에게 주어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것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모든 일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지금 내게 웃을 일이 있다 해가지고 마치 나에게는 슬퍼할 일은 아무도 앞으로 없을 것처럼 웃을 일에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지금 내가 슬퍼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내가 불행할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웃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웃을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란 말입니다. 그가 슬퍼한 일이 있을 때 그 역시 하나님 하신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 지혜롭기 때문에 악에 빠져 살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징계 앞에서 자기가 이루조사한 것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헤아린 그 수많은 군사들도 자기심으로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다.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구를 조사한 것이 여호와 앞에 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왜 악이 되는 것인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의 징계를 자처하는 것이죠.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십시오. 죽을 자는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심으로 자신의 악을 깨달은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쳐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뭐 짜증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시오, 나를 망하게 하십시오,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범죄를 깨달았을 때, 아, 내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구나,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치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징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할 말이 있는 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깊이 빠져드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건지기 위해서 시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비로소 그 자리에서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7만 명의 백성은 애매하게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미 진노하신 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죄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었죠. 즉 이스라엘이나 다윗이나 죄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나를 치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비판도 판단도 정죄라는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끼어들므로써 판단과 비방과 정죄함이 자꾸 있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나의 악함을 아는 사람의 관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궁일에는 관심이 가지 않냐는 것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죄를 바라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고 배워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징계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자기 죄를 고백한 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 그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염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그게 진정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징계한 이유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한 대로 죄 지었으니까 벌받아라 이것이 아니고 죄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신의 실체를 네가 좀 들여다보란 얘기예요. 나의 실체를 보게 될 때에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과 사랑 알았으면 뭘 할까요? 뭐 나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역시 하나님 궁일에 빠져들지 아니한 사람이죠. 아직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궁일과 사랑을 알았으면 그 궁일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교회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말 하지만 교회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 모임이 커진다면 그것은 자기 죄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래야 의미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고 적고 교인 수가 적고 많고 이것이 하나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필요한 것은 죽은 자인 나를 살리는 긍휼과 사랑이 나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사람 손에 빠져도 안 되고 오로지 궁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신자 구해야 될 것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나로 하여금 궁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징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손해본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벌받는다, 자꾸 이런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 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징계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통만 있게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궁일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그런 자로 만드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있는 신자라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에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힘듦을 있게 하시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궁휼의 손에 빠져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징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궁휼하심만 바라보고 그 궁휼만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대답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